보라 날이 이르면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고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인 골고다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노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지고 피로 물든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끌고 갔을 때에 그들은 들로부터 오는 어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그에게 예수의 뒤편에서 십자가를 나르도록 얹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로마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거슬러서 로마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패권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로마. 당연히 그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세력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혁명을 꾀한 이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형이 너무 지독하게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사형법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형은 그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사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운반하는 이 일까지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어른 몸무게의 3배 정도 됐을 것이다 라는 설에서부터 적어도 100kg는 좋게 넘었을 것이다. 성인이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게는 육중한 무게는 됐을 것이다. 뭐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끔찍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형장까지 한 800km 정도, 800m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에 이르는 길까지도 도저히 감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호송하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자꾸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호송을 서두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도록 그렇게 강제하게 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의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이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마침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가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얼떨결에 그는 전혀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시몬의 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는데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이 사건 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 그에게는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그는 그날 이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도 택하신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한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족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게 된 기가 막힌 일이 비아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뭘 했어요? 그냥 뭐 들어누워서 잠만 잤겠습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간수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사도행전 16장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누가 어떤 경로와 기회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생애가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결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묵묵히 죄인들을 찾으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여자들의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들은 가슴을 치고 있었고 그를 애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많은 여성들의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녀들은 모성애적인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들은 큰 슬픔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여성들이 유대인 청년의 처형 장면을 보면서 이토록 애통하고 애도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아니라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린 마음으로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남성보다 훨씬 여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하고 깊이 공감해 주는 장점이 여성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뭐 남자들도 좀 여성스러운 분들 같으면 그런 장점이 특징이 있긴 하지만 여성들에게 훨씬 그런 면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출중한 여성 성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충성과 섬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애도하면서 그 길을 뒤따르고 있었던 여인들, 그들은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의 죽으심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나사렛에서 온이 선지자가 이러한 고초와 죽임을 당할 만큼 악을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참 한눈에 봐도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네들은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그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아내들은 적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남자들도 성경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눈물로 애통하며 그 뒤를 따르던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어머니들, 아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망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직면한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어디 여성들, 아내들, 어머니들 뿐이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기도해야 되죠.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던 이 큰 무리에 슬퍼하는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놓으시면서, 그러나 뒤를 잠시 돌아보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던 그 여인들의 무리를 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 그러자 그 예수께서 그녀들에게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이런 지경에서까지 주님의 마음은 눈물로 자신을 뒤따르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우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힘든 발걸음을 떼어놓으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쫓고 있는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를 향하고 계셨다. 그 여인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깊은 애정을 담아서 그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라라고 번역된 클라이에테라는 이 헬라 말은 명령형인데, 이 동사의 의미는 큰 소리로 통곡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냥 이게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라 엉엉 목 놓아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치게 될 환난과 재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이 한마디의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우려는 결국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도 머지않아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될 이 엄청난 환난을 내다보시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은 메시아의 죽으심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으며 결국 그들이 꿈꾸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잔인하게 처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은 죄라는 것을 그녀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뭘 위해서 우셔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반성경적인 지식들을 보십시오. 온갖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문화 속에서 영혼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마약 중독자, 여러분 얼마 전에 5천만 명에게 주입할 수 있는 마약이 대한민국에서 발견이 됐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5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대한민국에서 발견됐다.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텅 비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점점 어둠의 세력이 옥죄어오는 오늘 이 나라의 암울한 상황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모든 경고들에 대해서 그 뚜렷한 직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른 지금의 이 죄악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은 울어야 합니다. 통곡을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회심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또 울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동일한 표현이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반대로 표현하신 내용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면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산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아이를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낳는 것은 복이었는데 이런 유대주의 가치관으로 볼때 충격적인 예언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와 긍휼이 모두 소멸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할 것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임신을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젖을 먹는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미처 피난하지 못한 수많은 임산부들과 갓난아기의 시체들이 예루살렘에 뒹굴고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과 진리를 증오하는 이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신앙해온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참된 신앙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도래할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결코 그런 환난의 날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지 않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진노의 채찍을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면 성도 여러분,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두렵게 임했는지를 보십시오. 30절, 31절.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고 언덕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덮으라. 왜냐하면 만일 푸른 나무에서 그들이 이것들을 행한다면 마른 것에서 무엇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하심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두려우면 산이 무너져서 자기들을 좀 덮어달라고 절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려운 저주의 심판을 당하느니 산사태가 나서 그 밑에 깔려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여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놀랍게도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대로 성취됩니다. 당시 로마군을 피해서 산 골짜기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산 골짜기로 도망을 쳤는데 때마침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2천여 명 정도가 그 산에 그대로 산채로 묻혀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때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주후 70년 그때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에도 그대로 또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러한 환난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환난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외고.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고통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했던 괴로움도 우리는 모르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는 전후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아직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는 날들, 평안이 있는 날들 속에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시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다소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토록 처참하게 그 죄의 대가를 나에게 물으실 것 같으면 마른 나무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강팍하고 패역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전락한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곧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물을 때 얼마나 더 무서운 징계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지를 생각해봐라. 주님은 경고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노중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멸망당할 자기 백성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를 믿지 않은 결과를 그들이 마침내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정확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 중에 누구를 데려가시게 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시면서까지 주님이 그토록 간곡하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간곡하게 경고하시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우리에게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는 그 어떤 낭만도 없습니다. 믿으면 영생이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발걸음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힘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영혼들을 이끄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